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실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늘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왔습니까? 이번 우한 폐렴 때문에 한번 들이닥치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무너지고 맙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되는 줄 알고,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출세하는 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행복을 찾아 여기저기 다닙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여러분 되어지던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복을 받습니다. 사단에 붙잡혀 있던 땅이 나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있는 곳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이고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의 일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과 교회의 모델이 되고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최고 응답이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것이 개인 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 복음화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정말 성경 말씀이 맞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이 사실 복음 가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상으로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곳에 복음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소망이 끊어진 땅에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저주가 다 끊어지고 큰 기쁨이 있었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노력,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서는 전국과 세계를 다녀보면서 정말 복음이 맞구나. 복음의 능력은 내 무능함과 상관이 없구나. 나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데 복음이 되면 모든 일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복음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한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나 사실 이 시대는 축복된 시대입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불신자 상태에서 저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기치를 든다면 한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들어가면 가만히 있는데도 세계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빠져서 가만히 있는 것과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것과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복을 받을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지역,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조용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다 싶으면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전 세계에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사건, 메시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고 그 다음이 십자가의 재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가 인간의 불신앙에 의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재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개입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인간 사건, 세상 사건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종교, 우상, 율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속에 모든 인생 문제 해결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에덴 낙원의 축복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죄 문제, 사단이 개입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사망 문제, 지옥 멸망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전부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싹으로 피 흘려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피 흘리심으로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단의 끈질긴 것은 우리의 실패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를 믿을 때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 흘러간 역사 속의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시공간을 초월한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영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뭔가 새로운 신비 체험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지상 최대 사건이 내 개인에게 일어났다는 사실 모르니까 작은 것에 생을 걸고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복음에 유익되는 일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에 방해되는 요소에는 함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계 복음화는 정말 맞구나,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복음화는 큰 것을 보게 되면서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작은 것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큰 것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은 큰 것을 쫓아가지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작은 것이라는 동기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못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을 위해 다투는데 생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릇 준비할 수 있고 앞으로 만날 별의별 사람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육신적인 것, 당장 발등에 불에 매여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전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숲과 나무를 같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숲만 보면 작은 것에 소홀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문제도 봐야 하지만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응답도 봐야 하지만 현장의 응답을 함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됩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 나라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면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큰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한 기적을 가지고 놀랄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 기적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의 신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바로 신비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신비스러운 일을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모자라고 멸망받을 사람이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었다는 것만큼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작은 삶을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사도행전적인 세계복음화로 인도해 가시는지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비롭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고 있는지요? 이 십자가 사건은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복음은 정말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대충대충이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18절에 보니까 두 죄수와 함께 처형당했습니다. 죄인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 하나로 처형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죄의 싹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속을 때 하나님이 속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그런 죄패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말씀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서 있는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메시아, 사단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마음껏 사단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머리가 다 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는 위임받았습니다. 사단을 마음껏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되어진 일들이 전부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습니다. 이것은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후에 가야 하는 방향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을 가는 동안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홍해라는 앞이 캄캄해질 만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통과해야 하고 요단도 건너야 하고 광야의 어려움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여정, 복음이 이끌리는 여정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의 어려움과 역경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 문제 사건 위기 가운데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틀림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문제, 갈등, 환경적인 어려움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바르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내게 필요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전부 세계복음하는데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알고 보면 세계복음을 위해 한 단계 나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수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능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도 너무나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6절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했습니다. 시체가 안식일에까지 이어지는 것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미리 다리를 꺾어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숨이 끊어지도록 하는데 예수님은 미리 숨을 거두셔서 다리를 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까지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 축복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마지막 하셨던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곱 마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7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숫자인 153의 의미를 두기도 하고 오병이어 기적에 왜 하필이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일까? 예, 의미를 두기도 하고 왜 열두 광주리가 남겼는가? 예, 의미를 두면서 열두 제자들이 싸우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굳이 숫자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도 있지만은 그것 그렇게 본질적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사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는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흉악범에게 지금 당장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왜 이런 구원을 선포하셨습니까? 믿음을 고백하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는 흉악범이라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미니라 참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 세계복음화의 동역자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최고의 아픔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은 멸시 천대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최고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 버림받고 고통받는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그 말씀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의 몸은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오면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께서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 문제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임무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여곡절과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제는 다 버리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와 영적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축복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죄와 사망,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이 부활의 권능에 동참함으로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 율법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므가 쓰임받았습니다. 지상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38절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빌라도가 허락했다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유익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스도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직접 동참했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를 사람을 의식했던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이고 학자인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옹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 양치기, 사가랴, 엘리사벳, 시므온, 여선지자,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헤롯 왕,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탄생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에 악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주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복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라. 그래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에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속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우한 폐렴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참사랑교회 식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